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독자적인 해결 가능성을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문제거리를 찾고 있다면서 만일 중국이 돕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매우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미국은 중국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 미 행정부 고위 인사들은 최근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이 나설 것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을 때 만일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면 미국과의 무역 거래가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이탈리아 중부의 루카에서 열린 회의 마지막 날인 11일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북한 문제가 국제사회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부의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삼가고 더 이상 지역 안정을 해치거나 도발적인 행위를 하지 말고 유엔 안보리 결의들과 북핵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에 따른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G7 외교장관들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인권 유린과 북한의 해외 노동자 착취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1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이탈리아에서 막을 내린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 회의를 마치고 모스크바로 향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러시아는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과 보조를 맞출지 이란과 무장세력 헤즈볼라 시리아 정권을 끌어안을지 양자 택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제거하는 의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무능한 것인지 불명확하지만 이런 구분은 사망자들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오웨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은 11일 지난주 시리아에서 수십 명을 사망케 한 사린가스가 민간인들에 대한 시리아 전투기들의 계획적인 공격이 아니라 반군이 장악한 탄약 창고에 대한 공습에서 나왔다는 러시아 주장을 강력하게 일축했습니다. 국가안보 당국자들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바샤르 아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동맹인 러시아가 공격의 본질을 애매하게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일 공격에 사용된 화학무기가 건물이 아니라 도로 가운데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당국자들은 시리아가 2013년 화학무기 폐기 합의에도 불구하고 화학무기 보유량을 사실대로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 당국자는 시리아가 사린가스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또한 반군에게는 사린가스가 없음을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라크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장악한 지역이 서서히 줄고 있다고 이라크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라크 군 대변인 야히야 라술 준장은 11일 ISIL이 현재 장악한 지역은 2014년 여름 최고조에 달했던 상황과 비교해 4분의 1 이하로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ISIL은 한때 이라크 영토의 40% 이상을 장악했었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내달 말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행사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함께 참석한다고 주최 측이 11일 밝혔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는 다음 달 25일 열리는 행사에서 민주주의와 책임에 대해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독일 개신교 단체와 오바마 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이 행사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3년 연설했던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V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4월 12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나서지 않으면 미국은 독자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가 북한에서는 공정한 재판 없이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자국 주재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줄였다고 확인했습니다. 평양은 오늘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3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입니다. 동해북부 먼 바다에는 한때 비가 내립니다. 그 밖 해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3m, 서해는 0.5에서 1.5m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이 나서지 않으면 미국 스스로 해결할 것이다. 이른바 미국의 독자 행동 가능성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중국과의 협상에서 무역 분쟁과 북한 문제를 연계하겠다는 방침도 시사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한 독자 행동 가능성을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문제거리를 찾고 있다면서 북한과 관련해 만일 중국이 돕기로 결정한다면 매우 좋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미국은 중국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미국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일종의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2일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를 풀지 못하면 미국이 할 것이라면서 중국 정부를 압박했었습니다. 당시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이었지만 이번 트위터 발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떠난 지 사흘 뒤 나온 발언으로 주목됩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지난 7일 미중 정상회담 직후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이 미국과 협력할 수 없다면 미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우리 자신의 방향으로 주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시진핑 주석에게 미국과 무역협상은 그들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때 훨씬 더 좋을 것이란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중국과의 무역 분쟁 문제와 연계할 것임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플로리다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회담에서 북한과 미중 무역 문제가 복합적으로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중국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북핵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가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이른바 한반도 위기설을 부인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서울을 방문 중인 북핵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북핵과 북한 문제와 관련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우 특별대표가 북한의 핵 보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중국 측의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 조 대변인의 11일 정례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중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 또는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입장 하에 북한 비핵화 실현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우 특별대표는 이와 함께 핵 보유가 결코 문제 해결의 출구가 될 수 없음을 북한에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특별대표는 또 만약 북한이 국제사회의 단호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추가 전략 도발을 감행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제재 조치가 따라야 한다는데 한국 측과 입장을 같이 했다고 조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중국 측 우 특별대표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대해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중국 측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북한이 벽에 부딪혀 고통을 느껴야 행동을 바꿀 것이라 언급한 것을 상기하면서 북한의 고강도 전략 도발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큰 현 시점에서 안보리 결의에 충실한 이행을 포함해 북한의 셈법 변화를 위한 대북 압박 및 억제 노력 등에 있어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우다웨이 특별대표의 방한과 관련해 북한의 주요 계기일들이 집중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북핵 해법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진 것 자체가 북한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조 대변인은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 인근에 배치돼 운용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응해 연합 방위태세 차원에서 미국과 한국의 긴밀한 공조 아래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사설 정보지 등에서 거론되고 있는 한반도 4월 위기설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도 11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미국 측이 한반도에서 군사작전을 할 경우 긴밀한 공조를 거쳐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누차 강조를 했듯이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해서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 하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의 재출동과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비핵화와 대량 살상무기 포기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캐틴 아이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0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이 대화 재개의 조건이냐는 BOA의 질문에 렉스 틸러슨 장관이 말한 것처럼 대화가 재개되기 위해선 상황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부는 핵무기와 위협 고조를 통해서는 안보와 경제 발전이라는 자신들의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과거 틸러슨 장관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의 안보와 경제 발전은 비핵화와 대량 살상무기 포기로만 이룰 수 있다면서 그리고 나서야만이 미국은 북한과 대화에 나설 준비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틸러슨 장관은 9일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이 더 이상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으면서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지 않는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이 모든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도록 요구해왔고 그래야 북한과의 대화를 고려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틸러슨 장관의 이런 발언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 조건에 변화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무부가 비핵화를 대북 대화의 조건이라고 거듭 확인하면서 현재로선 북한과의 대화 조건에 중대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고위급 국방 당국 간 협의를 갖고 지난주 열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후속 협력 방안, 또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한 동맹의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위승호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아태안보 차관보 대리가 11일 유선 협의를 갖고 지난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야기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한 군 당국은 또 두 나라가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만약 도발하면 이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 들어 8번째 최고인민회의가 11일 평양에서 개최됐습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등 국제사회를 향해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도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 회의가 11일 평양에서 개최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후 처음입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석 여부를 비롯해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의 한반도 재출동 등 미국의 강경한 대북 압박 행보에 대응한 대외 메시지, 그리고 해임된 김원웅 국가보위상 후임 인선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이 점쳐지는 만큼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의 완성 단계 선언이나 자위적 핵 자주권 강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 확보 등 강경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에도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북한이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핵경제 병진 노선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대외 정책과 관련해선 미국과 한국의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 북한은 11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김정은 위원장의 업적으로 내세우면서 선제 타격은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도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의 한반도 재출동에 대해 횡포무도한 행동이라며 파국적 결과에 대해 책임지게 만들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 보도 내용입니다.
만약 놈들이 끝끝내 침략지원장의 볼집을 터뜨리려 한다면 강력한 핵선제 타격과 번개 같은 공격작전으로 침략의 무리를 흔적도 없이 쓸어버리고.
아울러 지난 1월 해임된 김원웅 전 국가보위상의 후임 인선과 함께 9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새 직책을 맡을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과 최고 지도부 인사, 국가예산심의, 승인 등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은 노동당에 있으므로 최고인민회의에선 노동당의 결정에 대한 형식적인 동의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 개최에 앞서 김영남, 박봉주, 최부일, 김영철 등 북한 최고위 간부들과 김여정 부부장을 비롯한 대의원들은 10일 김일성, 김정일 부자 동상에 헌화했습니다. 또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 북한군 간부들과 장병들은 오는 15일 김일성 주석의 105회 생일 태양절을 앞두고 평양 금수산 궁전 광장에 모여 김정은 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황교안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은 북한이 이달 중 추가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과 관련해 차분하고 일관성 있게 대처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11일 영상 국무회의에서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미국의 군사조치로 강대국 간 긴장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국민 모두가 상황을 냉철하게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한국 내에서 미국의 이른바 북한 폭격설 등이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지난해 사형이 집행된 세계 23개 나라 가운데 하나에 포함됐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에서는 공정한 재판 없이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인 Amnesty International은 11일 발표한 2016년 사형 선고와 집행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사형이 집행된 전 세계 23개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지난해 사형 선고가 있었던 55개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지난해 북한의 상황을 정확히 평가할 만큼 충분한 정보에 접근하거나 확인할 수 없었지만 북한이 공개 처형 등 일상적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보고들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고위급 당국자들과 탈북자들을 도운 사람들이 처형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북한 고위 당국이 지난해 12월 공개 처형과 공개 재판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는 보도도 있었다는 겁니다. Amnesty International은 북한이 국제적 기준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형을 집행하고 있으며 사형이 선고돼서는 안 되는 여러 종류의 범죄나 행동에 대해서도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일부 사형 선고는 고문이나 가혹 행위를 통한 자백에 근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반역죄나 외국과의 협력, 지도자의 정책에 대한 의문 제기 등도 사형으로 처벌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Amnesty International은 지난해 UN 총회에서 사형제도 동결에 관한 여섯 번째 결의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됐지만 북한은 이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단체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1032건의 사형이 집행돼 전년도보다 602건, 37%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파키스탄 등 네 나라가 전체 87%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사형 집행 건수가 전년도 대비 급격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선 10년 동안의 평균보다는 높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수치에 사형 선고와 집행을 국가 기밀로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사형 집행 건수 수천 건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중국 당국의 정확한 사형 선고와 집행 건수를 확인할 순 없지만 지난해 전 세계 사형 집행 건수를 모두 합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수천 건으로 여전히 세계 최대 사형 집행국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사형 집행 건수가 20건으로 1991년 이래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자국 주재 북한 외교관 숫자를 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북한 대사관의 금융 계좌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아공 정부는 지난달 31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 2325 이행 보고서에서 자국 내 북한 외교관 숫자에 변화가 생겼다고 확인했습니다. 최근 남아공 국제관계협력부가 북한 대사관 내 참사관 직책을 없애고 기존에 허용됐던 공사 자리를 2급 서기관 직책으로 격화시키는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해 11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25는 북한 외교관 숫자를 줄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남아공 정부는 권고사항마저 지킬 정도로 충실한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남아공 대사관에는 9명의 북한 외교관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행보고서는 북한 대사관의 금융계좌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제관계협력부가 이들의 이름과 직책을 확인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이행보고서는 지역 금융기관 등을 통해 이들 9명 외에 북한 대사관의 금융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4명의 인물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국제관계협력부가 금융정보국과 협력해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안보리사나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남아공 정부는 북한 대사관이 보유 중인 금융계좌가 외화거래용과 현지 화폐거래용 각각 한 개씩인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이들 계좌가 거래되는 은행의 이름과 계좌 번호를 이행보고서에 공개했습니다. 다만 북한 외교관들이 개인 금융계좌를 보유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안보리 결의 2325는 해외 주재 북한 공관과 외교관들의 금융계좌를 각각 한 개씩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북한 외교관의 입지가 줄어드는 정황은 각국의 2325 이행보고서 공개와 함께 속속 외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불가리아 정부는 이행보고서를 통해 소피아 주재 북한 대사관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는 조치를 취해 두 명의 대사관 관계자가 올해 2월 불가리아를 떠났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이탈리아는 북한 외교관에 대한 승인 절차를 지난해 12월부터 보류한 상태라고 이행보고서에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은 뉴욕에 머물고 있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와 소속 직원들의 은행 계좌에 대한 허가 규정을 강화했으며 루마니아와 이탈리아 역시 자국 내 북한 외교관과 가족들의 은행 계좌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유엔은 올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에 1억 1,40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1분기 현재 모금은 6.5%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7일 발표한 인도주의 자금 모금 현황 보고서에서 3월 31일 현재 모금된 대북 지원 자금은 740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필요한 대북 지원 예산 1억 1,400만 달러의 6.5%에 불과한 액수입니다. 보고서는 정치적 긴장 속에 북한의 장기간에 걸친 뿌리 깊은 인도주의 위기는 대체로 간과되고 있다며 북한의 1,800만 명의 식량 공급이 불안정하고 인구의 41%인 1,050만 명은 영양결핍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 원조는 생명을 살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대북 지원 예산 1억 1,400만 달러로 1,300만 명의 북한 주민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60%인 6,900만 달러는 주민들에 대한 식량 지원과 식량 증산 활동에 사용되며 보건, 식수 위생 사업 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예산은 세계 식량 계획 등 북한 내 5개 UN 기구와 6개 유럽 비정부 기구가 집행합니다. 보고서는 북한 외에도 아이티, 리비아,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지원 자금 모금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올해 36개 국가 9,820만 명에 대한 지원을 위해 238억 달러가 필요하며 지금까지 27억 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이른바 과학농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영농 방식을 통해서 생산량을 늘리겠다라는 목적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노력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최근 사설을 통해 과학농사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매년 신년사를 통해 과학농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년사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경제강국 건설이 주타격 전방인 농업전선에서 과학농사 열풍을 일으키고 다수화 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북한의 과학농사가 선대부터 이어진 주체 농법의 연장선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학농사라고 하는 게 그 말 그대로 과학에 입각해서 농사를 짓는다 하는 뭐 이런 뜻인데요. 특히 그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 그 특히 이제 강조하는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과학입니다. 과학, 과학. 그래서 이건 뭐 농업 분야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하는 게 김정은의 이제 대표적인 그 정책 그 방향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과거에 그 주체농법을 이야기할 적에 북한에서는 그걸 과학농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김정일 때 이야기, 김일성 때는 주체농법을 쭉 이야기를 했다면은 김정은은 그 주체농법을 또 다른 말로 과학농사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시대의 과학농사는 이전 주체농법과 다소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권태진 원장의 설명입니다.
이 과학농사라고 하는 게 뭐 어느 나라든지 과학농사를 이제 다 강조를 하긴 하는데요. 특히 이제 북한이 이제 과학농사를 강조하는 것은 지금 그 물자가 이제 부족하고 모든 게 이제 부족한 상황에서 아주 효율성을 갖다가 최대한 높여야 한다는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왜 주체농법을 이야기하지 않고 과학농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사실은 이제 주체농법은 어떤 틀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좀 융통성이 없다. 그건 과학에 입각하긴 하되 과학뿐만 아니고 소위 이제 비과학적인 요소가 꽤 들어있어요. 과학농사라고 그러면은 조금 더 주체농법에 비해서 좀 융통성이 있는 계절의 바뀜이라든지 또 지역적인 차이라든지 또 그때 그 또 사회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해석할 수 있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전에 있었던 비과학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고 융통성을 발휘해 투입 대비 산출량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이 이렇게 작물 증산에 과학적인 방법을 강조해도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비료 같은 영농에 필요한 기본 물자가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과학농사도 모두 허사라고 지적했습니다.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자금을 일부라도 화학비료 생산 공장에 돌렸으면 이른바 과학농사가 큰 성과를 거두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도 과학적 방법을 써서 농사를 짓는데 기후나 토양 같은 생태 조건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물자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농사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은 소위 물자 인풋이 없이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이제 기술을 강조한다고 하지만은 물자가 없이는 부족한데, 그래서 적절하게 물자 공급과 그다음에 기술이 결합이 돼야지 성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거든요.
권태진 원장은 또 북한이 사실 기술도 부족하지만 비료 같은 기본 물자가 더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성과를 내려면 물자 부족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과학농사를 통한 식량 증산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에 확고한 전망을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북한 문제 전문가인 스테판 해거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는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과학농사로 대변되는 농업개혁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ell, there are fundamental limits on how much agricultural reform can assist the North Korean economy. I think this is a point that's not
과학농사나 포전제 등 농업개혁이 나라 경제의 성장을 이끌고 나갈 가능성이 작다는 것입니다. 해거드 교수는 물자와 기술이 부족하고 농업 인구의 비중이 낮은 등 북한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 탓에 김정은 정권이 강조하는 과학농사가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미국에서 탈북자 구출과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 탈북자가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열리고 있는 연례 국제 인권 행사에서 연설을 합니다. 탈북자가 이 행사에서 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일곱 번째라고 하는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한 탈북자 그레이스 조시가 다음 달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는 국제 인권 회의에서 연설합니다. 지난 2009년 시작된 연례 회의인 오슬로 자유포럼은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올해 회의가 다음 달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린다며 그레이스 조시가 올해의 연사 가운데 한 명으로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시는 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을 우리 워싱턴 DC 지역에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노르웨이족에 또 외국 분들에게도 또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돼서 좀 지금은 제가 이제 좀 많이 긴장되고 또 좋으면서도 또 기쁘고 그러면서도 좀 많이 기대가 많은 그러한 준비 과정을 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제 인권 단체인 인권 재단이 주관하고 노르웨이 외교부와 노르웨이의 프리트 오드 재단 등이 공동 후원하는 오슬로 자유 포럼은 지난 2009년 시작돼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았습니다. 그레이스 조시는 연설에서 북한에서의 생활과 탈북 이유와 과정, 중국에서 힘들었던 삶과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하게 된 과정, 그리고 미국에서 탈북자 구출 지원단체를 만든 이유 등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금지하라고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어떻게 됐든 탈북자들을 다시 북한으로 북송되는 것을 멈추시고 북한과의 그 동맹을 멈추는 것이 우리 탈북자 인권의 중요한 그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아이디어를 이제 내놓고 그것이 메인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998년에 탈북한 그레이스 조시는 두 번의 북송과 투옥 그리고 재탈출 끝에 지난 2006년에 중국에서 유엔 난민기구에 의해 구출됐고 2008년 3월에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인근에 살고 있는 조 씨는 언니와 함께 결성한 단체인 재미 탈북민 연대를 통해 탈북자 구출과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슬로 자유포럼에서 탈북자가 연설하는 것은 그레이스 조 씨가 일곱 번째입니다. 지난해에는 한국의 대북인권단체 노체인의 정광일 대표가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강철환, 박상학, 박연미, 이현서, 지성호 씨 등 탈북자들이 참석해 북한 인권 참상을 고발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네, 매주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부터 미 중서부 시카고에 살고 있는 정애민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2012년 말 미국에 입국한 정 씨의 두 번째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거주하는 50대 탈북 남성 정애민 씨. 정 씨는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온 것이 아닙니다. 1980년대 말 러시아에 왔고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미국에 온 지는 이제 5년이 채 안 됐습니다. 정 씨의 미국에서의 삶은 탈북 후 20년이 넘는 오랜 여정 끝에 얻게 된 것입니다. 50대 중반 나이에 미국에 왔지만 빠른 정착이 가능했던 건 오랜 세월에서 얻어진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정 씨는 평양에서 그야말로 흥청망청 돈을 쓰며 잘 살았다고 말합니다. 집안 배경으로 출세길이 어두운 것을 일찌감치 알았던 자신의 선택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6.25 전쟁에 참가해가지고 14만 명이가 잡힌 중, 뭐 포로병 중에서 267명 중에 우리 아버지가 한 사람이에요.
정 씨는 아버지가 6.25 한국전쟁 당시 포로 출신이었다는 것을 군 제대 후에 우연히 알게 됐고 그래서 절망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내가 그래도 못했던데 중대장으로서 통일하는데 내가 한다 해가지고 중대장까지 한다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이제 제 전투부대에서만 딱 있을라 했더군요. 근데 보이지도 않으니 나고 자꾸 하면 제대되라고 하더라고요. 제대되라고? 왜 그러냐 하니까 군간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보이지도 절대 말 안 해주더라고요. 제대해서 내가 집으로 오니까 우리 아버지 서랍에 요새차 있어요. 열어보니까 53년대 제대증이 있어요. 거제도 수용소에 있는 걸로 돼 있더라고. 와, 내가 그때 뭐 이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길로 정 씨는 진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술배에다가 연구소에 들어간 거예요. 과학원 연구소에 들어가서 공부, 대학 다니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어느 학교 나가셨어요?
함흥 수리대.
네.
중앙대학이에요.
함경남도 함흥시에 있는 함흥 수리 동력대학을 나와 로봇 기술자로 일했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누렸습니다. 세상에 부러움이 없는 북한이란 나라를 위해 청춘을 다 바치며 살았다고 말하는 정 씨. 그러나 러시아 땅을 밟고 난 후 정 씨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89년도요? 러시아는 어디로 가셨어요?
원동이라고 달래 먼 동쪽.
원동이요?
네.
그럼 그게 해외에는 첫 번째 나갔습니다.
첫 번째죠.
자신은 그야말로 새빨간 공산당이었다고 말하는 정 씨.
아니 세상에 제자 살고 정말 뭐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뭐 평방생 살다 하니까 그렇게 잘 살고 한만큼 진짜 이게 자유가 있고 편한 나라가 없는 줄 알았어요. 실질적으로 난 정말 빨갱이에요.
세금이 없는 나라, 무상치료와 무료교육의 혜택을 주는 고마운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에 와서 한 달 만에 내가 머리가 돌아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통치자들이 서민들을 100% 다 속였다는 게 너무 여리바라가지고.
국경 하나만 넘으면 전혀 다른 세상이 있었는데 정 씨는 눈과 귀가 가려진 채로 당을 위해 청춘을 바친 것이 억울했습니다.
아니, 러시아에 가니까 한 달 일하니까 저 TV 하나 사는데 그 북한에는 10년이라도 TV 하나 못 사요. 근데 러시아에 가 보니까 국경 그 천상 좀 해도 TV가 뭐 산더미까지 사놓고 팔더라고요. 이 카페트를 막 쌓아놓고 팔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거로. 난 그때
러시아에서요.
그때 보면서 야, 이게 누가 왜 이렇게 서민들을 속였냐. 이게 그때 팍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당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진짜 내 청춘을 다 바친 사람인데 정말 호황에 바쳤다는 걸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열받치던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막 술 퍼먹고 뭐 어디 가서 막 자빠서 자고 그 좀 일도 안 하고 뭐.
정 씨는 오래전 기억이지만 당시 충격에 헤맸을 때 러시아 사람과 나누었던 대화를 내뱉었습니다.
야,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 다 있냐고. 이따 미래 그제. 야스카자 디바이마스 고라 이 고라 네브 스트레스. 첼레베쿠 이 첼레베쿠 라다 골프세죠.
한 달 만에 서서히 정신이 들기 시작한 정 씨. 러시아에서는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타라는 게 있어요. 치타. 치타한테 가서 네, 우리가 산 데서부터 한 4일 동안 가야 돼요. 거기서 그분 그 뭐 누구 만났냐면은 중국 교포들 만나가지고 이제 배달 장사를 좀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돈도 엄청 벌었어요. 또
러시아 말이 가능했던 정 씨는 중국 교포를 만나 러시아인들을 상대로 가죽옷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뭐 칼로 몇 번 찔러주고 막.
칼로 왜 찔러요?
그 러시아 놈들이 돈 뺏으려고 칼로 배뜩 찌르죠. 세 번씩이나 찌그러뜨려야 되네. 걔는 칼로 있잖아, 찌르다 안 가요.
러시아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면서 여러 번 위험한 상황을 경험했다는 정 씨. 당시 자신처럼 보따리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겐 종종 일어나는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가죽옷을 대량으로 팔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런 행운도 일순간에 날아갔다고 말했습니다.
황금 목사를 한번 이제 목사가 있다 한번 만나보자 해가지고 만나는 게 이제 그게 누가 이제 고자질한 거야.
정 씨는 특별한 이유는 아니었지만 또 오랜 시간도 아니었지만 한국에서 온 목사를 만났고 이 때문에 운명이 또 한 번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걔들이 날 세 명이 나와가지고 체포하는데 앞에 딱 보니까 우리 보이부 지도는 와있지. 뒤에 딱 보니까 감찰과 지도는 또 와있지. 옆에 보니까 또 와있지. 내가 도망갈래 도망갈 수가 없어요. 걔들도 다 난다긴다 하는 아이들인데. 보이는지 어디 갔어요. 이거 하면서 막 반가워하니까 걔가 거기서 딱 하는 말이 역시 넌 도망 안 갔네. 딱 그러더라고. 보이부에다가 전화를 하는 거야. 러시아 본부에다가.
아, 예.
그래서 전화 걸어주면서 아, 얘들 무슨 말 하는가 보려고. 아, 그 정신 체포를 했습니다. 내일 모레 들어가겠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야, 그때 그 내 심정이란 거냐? 네? 안 그거 본 사람은 없대.
호기심에 몰래 한국인, 그것도 목사를 만난 것이 발각돼 압송당할 운명에 처한 정 씨는 위기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막 중국 여자들도 많았어요. 야, 중국 여자들을 막 붙여주면서 기분 좋게 해줘야 되니까 나는 이제 술 먹으면서 물수건 가지고 물 담는 차 가지고 다 썼는 거야. 여기다가. 그 사람들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안 쳐야 돼. 이러다 다 쳐버렸어.
보위부 요원들을 단 몇 시간만이라도 속일 작정으로 정 씨는 여권도 짐도 모두 놓고 도주를 시작했습니다. 인맥을 동원해 하루 만에 갖고 있던 가죽옷을 반값에 모두 처분하고 그 길로 모스크바행 열차를 타기 위해 기차 역으로 달렸습니다.
6시간을 택시로 간 거예요. 500불 주고. 500불.
그때 당시 500불.
아, 대단하죠. 500불 아니고 택시를 줘서 그래서 뭐 질풍같이 달리는 거죠. 좋다고.
북한의 로봇 기술자 정 씨가 탈북자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희망을 찾아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미 중서부 시카고에 살고 있는 정애민 씨의 세 번째 이야기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출신 축구 선수가 사상 처음으로 이탈리아 프로축구 1부 리그 경기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올해 18살인 한광성 선수인데요. 이탈리아 1부 리그 경기에 나선 지 두 번째 만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축구 유망주인 한광성 선수가 북한 선수로는 처음으로 이탈리아 프로축구 1부 리그인 세리에A 무대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지난달 세리에A 소속의 칼리아리 칼초 구단에 입단한 황 선수는 지난 9일 열린 토리노와의 원정 경기에서 후반 36분에 교체 투입된 후 경기 종료 직전에 코너킥을 머리로 받아 넣으며 득점을 올렸습니다. 북한 선수가 이탈리아 프로축구 1부 리그인 세리에A에서 골을 넣은 것은 한 선수가 처음입니다. 또한 영국과 스페인,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5대 프로축구 1부 리그에서 골을 넣은 것도 한 선수가 처음입니다. 한 선수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세리에A에서 첫 골을 넣어서 매우 행복하다며 구단과 감독, 동료 선수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선수는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누구냐는 질문에 스페인 프로축구에서 뛰고 있는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라고 대답했습니다. 북한 청소년 대표를 지낸 한광성 선수는 지난달 11일 칼리아리 구단에 공식 입단했습니다. 구단 측은 황 선수가 공을 다루는 능력과 시야 등 뛰어난 기본기를 갖춘 유능한 최전방 공격수라고 평가했습니다. 황 선수는 이어 지난 2일 밤 열린 팔레르모와의 원정 경기에서 후반 41분에 교체 출전하면서 북한 선수로는 처음으로 이탈리아 프로축구 1부 리그인 세리에A 무대를 밟았습니다. 칼리아리 칼초 구단은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한 선수가 세리에A뿐 아니라 유럽 5대 프로 1부 리그에서 뛴 첫 번째 북한 선수라고 소개하면서 이런 측면에서 이날 경기는 역사적인 경기였다고 밝혔습니다. 한광성 선수는 1998년생으로 키 178cm, 체중 70kg의 체격을 갖춘 최전방 공격수입니다. 지난 2014년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축구 유학을 떠났고 그해 9월에 열린 아시아 축구연맹 AFC 16세 이하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북한을 우승으로 이끌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또 2015년 칠레에서 열린 17세 이하 월드컵에서 잠재력을 입증하면서 영국의 가디언 신문이 선정한 1998년에 출생한 세계 50대 축구 선수 중 한 명으로 뽑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Americ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양은 오늘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3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입니다. 동해 북부 먼 바다에는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은 대체로 맑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0.5에서 3m 사이, 서해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맑겠습니다. 양덕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12도. 신유주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은 16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0도, 낮 기온 15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4도, 낮에는 8도가 예상됩니다. 강계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11도. 희천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은 13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도 맑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 15도. 용현 아침에는 2도, 낮 기온 15도입니다. 개성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 16도. 사리온 아침에는 2도, 낮에는 16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은 16도. 해산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은 4도입니다. 장진 아침에는 영하 7도, 낮에는 4도고요. 풍산 아침에는 영하 7도, 낮에는 4도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 11도. 웅기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은 11도가 예상되고요.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0도, 낮 기온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북부 먼 바다에는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3m 사이, 서해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4월 12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비오에이 월드 뉴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독자적인 해결 가능성을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문제거리를 찾고 있다면서 만일 중국이 돕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매우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미국은 중국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 미 행정부의 고위 인사들은 최근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이 나설 것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7개국 G7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이탈리아 중부의 루카에서 열린 회의 마지막 날인 11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 문제가 국제사회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부에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삼가고 더 이상 지역 안정을 해치거나 도발적인 행위를 하지 말고 유엔 안보리 결의들과 북핵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에 따른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G7 외교장관들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인권 유린과 북한의 해외 노동자 착취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1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이탈리아에서 막을 내린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 회의를 마치고 모스크바로 향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러시아는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과 보조를 맞출지 이란과 무장세력 헤즈볼라, 시리아 정권을 끌어안을지 양자 택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화학무기를 제거하는 의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단지 무능한 것인지는 불명확하지만 이런 구분은 사망자들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은 11일 지난주 시리아에서 수십 명을 사망케 한 사린가스가 민간인들에 대한 시리아 전투기들의 계획적인 공격이 아니라 반군이 장악한 탄약 창고에 대한 공습에서 나왔다는 러시아 주장을 강력하게 일축했습니다. 국가안보당국자들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동맹인 러시아가 공격의 본질을 애매하게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일 공격에 사용된 화학무기가 건물이 아니라 도로 한가운데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당국자들은 시리아가 2013년 화학무기 폐기 합의에도 불구하고 화학무기 보유량을 사실대로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몬테네그로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안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발칸반도의 국가인 몬테네그로는 나토 가입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몬테네그로는 현재 28개 나토 회원국 가운데 24개 회원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브뤼셀에서 몬테네그로와 다른 나토 지도자들을 만나 나토의 29번째 동맹국을 환영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몬테네그로의 나토 가입 승인이 나토 가입을 희망하는 다른 국가들에게는 나토의 문이 개방돼 있음을 그리고 서발칸 국가들에게는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내달 말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행사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함께 참석한다고 주최 측이 11일 밝혔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는 다음 달 25일 열리는 행사에서 민주주의와 책임에 대해 연설할 예정입니다. 독일 개신교 단체와 오바마 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이 행사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3년 연설했던 베를린의 역사적인 장소인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V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